기도하심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드리오며 성령님의 깨달으심 또 지혜 명철을 더해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달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또 오늘 공부를 통해서 8번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잘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시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하늘왕국 8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왕국의 팔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산상수훈 하면은 팔복, 마태복음 13장 하면 하나님 왕국의 팔 비유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왕국, Kingdom of Heaven은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의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단어의 정의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쭉 나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마태복음 초반 이전 장들에서 계속 선포하신 예수님이 실제 천년 동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 비유, 하늘 왕국의 비유와 해설을 시작하시고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들, 곧 영어 단어 미스테리즈는 이후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언급되는 서기관이 자기 보고에서 꺼낸 새 것, 그 새로운 사실들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3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다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늘 왕국의 신비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거부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겨날 왕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영어로 보시면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ned un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들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곧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닌 그 천년 왕국에 가까워지는 바로 직전 시대인 교회 시대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총 8가지 비유 중에 가운데 6가지 비유, 그러니까 첫 번째와 8번째를 제외한 가운데 6가지 비유는 왕국과 관련된 간접 안구가 간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비유하면서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n unto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 비유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수님의 단순한 내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비유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n unto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8가지 비유의 요지는 유대인들에게 곧바로 즉시 임할 수 있었던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으로 연기되었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된 시대,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의 교회 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일어나게 될 일들, 곧 구약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신비들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8가지 비유의 핵심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 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꼭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밭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연유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는 이라 하시니라.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씨가 세상에 뿌려질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사람들의 유형과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설교 주제로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비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비유만 is like an unto 표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초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첫 번째 그리고 중간 여섯 번째 비유 포함해서 왕국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비유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비유는 왕국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 시작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근본 전제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왕국의 시작은 이런 비유적 비교가 아니라 말씀이 뿌려지는 실제 사건 자체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비유를 설명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고 비유로 시작하지 않고 계십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설명적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비유가 왕국 비유 전체를 여는 열쇠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도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첫 번째 비유, 이 씨뿌린 자 비유가 모든 비유 해석 원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마치라는 비유 문장을 쓰시기 전에 비유 자체를 해석하는 틀을 주셨다고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비유는 비유 전체의 해석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세상, 새는 악한 자, 열매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설을 통해서 다음 이어질 비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결론 지어서 첫 번째 비유는 단순 설명이고 그 다음부터 진짜 비유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의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시기 원하시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거짓 신자들의 침투와 공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의 확장을 방해하기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이 세상의 거짓된 이단교리, 거짓 종교와 철학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왕국이 연기되면서 드러나게 될 교회 시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심판으로 이 교회 시대는 종료되고 지상의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도래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겨자씨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들의 가지들의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이 겨자씨는 자연적인 성장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조직화된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질 수 없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거대해진 비정상적으로 커진 제도화된 종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이 세상의 부패한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다음에 이어질 누룩 비유와 더불어서 무리들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 포함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겨자나무는 교회의 제도적 비대화,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교회 부패한 시스템 총체를 말씀드리고 있고, 또 공중의 새들은 모두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그리고 그의 수하들인 마귀들, 악령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악과 부패가 확산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안 좋은 거죠. 항상 부정이나 악이나 부패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누룩과도 같다는 말은 왕국이 누룩이란 말이 아니죠. 왕국이 연기된 동안, 교회 시대 동안 누룩이 하늘과 같은 본질을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가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악하고 마귀적인 것들을, 또 사탄은 여자는 그것을 숨겨 넣었다. 히드라는 표현,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히드라는 영어 표현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아주 계산적인 감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이 교회 시대에 그런 자신의 누룩들, 이단 교리들을 몰래 몰래 감추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단의 특성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누룩이 변질시키는 반죽은 서말이라는 제한된 양의 반죽인 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현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부라는 표현,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 총체적인 배도, 배교가 일어나고 모든 교회가 사탄에게 완전히 넘겨진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이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서 음녀 바빌론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음녀 바빌론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과 배교한 기독교의 총체가 된다고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실 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음녀 바빌론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여기 밭에 숨겨진 보물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자녀를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보아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니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뛰어난 특별한 소유 보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35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은 보화, 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밭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밭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드러나고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핵심 주제가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이스라엘이라면 이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그 대상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는 이방인의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율법에서 부정한 출처에서 나온 부정한 출처에서 나온 귀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조개, 굴둥의 폐류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주가 나온 그 출처, 조개 껍데기는 부조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부조한 것 안에 귀한, 아주 귀한 진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 포함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부정한 출신이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교회 안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상인은 그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또 보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진주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교회의 일체성과 신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는 숨겨진 보물인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신약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참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뒤 앉아서 좋은 것들을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들을 버려내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감이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해서는 핵심 주제가 세상 끝날의 심판과 사악한 자들의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물은 온 세상에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또 복음 선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혼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그물의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해서는 의인과 사악한 자들의 분리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고 천사들이 직접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동일하게 천사들이 직접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기관의 비유, 여덟 번째 서기관의 비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13장 5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그때 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 왕국에 하나여 가르침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의 비유의 핵심 주제는 왕국의 신비를 깨닫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는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왕국 기회를 맡은 제자들의 사명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옛 것은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들, 구약의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란 왕국과 관련한 신비, 미스테리, 즉 제자들이 이전에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정확히는 교회 시대에 관련된 것들이었죠.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총 8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서론이었고요. 마지막 비유는 결론으로서 나머지 6비유를 도서관의 북엔즈처럼 나머지 6비유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액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포괄 구조, 문학적 액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13장에 등장한 8개 비유를 순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6가지의 왕국의 전개의 모습들, 마지막 여덟 번째 비유에서 왕국의 이해자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액자처럼 감싸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3장 35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되어 온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세상의 창건, 창조 이래로 은밀히 비밀로 간직된 것들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진리들이, 그러한 신비들이 교회 시대에 관련된 사실로 현재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은밀히 간직된 비밀, 교회 시대의 신비는 구약의 대언자들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거부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계시되기 전에는 드러나거나 실현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거부될 것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는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들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저에게 이 신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제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하고 보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팔 비유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잘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9월 달부터 총 8번의 수업으로 공부로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또 잘 또 이렇게 참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만나 뵐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진리를 같이 배워가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